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 중요하지만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권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권위라는 말을 평상시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어떤 개념을 말하는 걸까요?
권위란 쉽게 말해서 운영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려면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하죠. 자녀들을 배워주고 옳고 그름을 지도하거나 먹이고 입히려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따라야만 하니까요.
무엇인가를 다스리고 지도하거나 어떤 일을 이끌어가려면 반드시 권위가 필요하겠네요. 부모가 자녀들을 올바르게 기르려고 이것저것 지시하는데 자녀들이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 올바른 가정이 될 수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작게는 부모, 자녀, 형제들에게서 시작해서 크게는 나라와 세상을 다스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권위들이 보이지 않게 작동하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권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또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저희로 하여금 종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디도에게 쓰는 편지 중 일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은 당시 정치 지도부를 다스리는 관리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모든 올바른 권위에 대한 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서 이득을 얻기 위해 아부하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권위를 존중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역사적으로 볼 때 보통은 힘 있고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인류가 타락하면서 권위를 사용하는 방식까지도 타락하게 된 결과 그런 나쁜 결과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권세나 권한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고 악한 의도로 나쁘게 휘두르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권위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권위를 없애버리면 무질서한 상태가 되어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권위가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도로를 건널 때도 녹색 신호에 건너가고 빨간색 신호에 멈추라는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법과 규칙이 권위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 그런 권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건너간다면 사고가 나기 쉽고 무질서해지기도 쉽고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다시 보니 올바른 권세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권위를 무시하면 질서를 훼방하고 다투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권위 구조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 일반적으로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되었지만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는 아직 사람을 종으로 삼는 문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목사님, 노예 제도는 사람을 무시하는 나쁜 제도 아닌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성경에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노예 제도, 즉 사람을 짐승처럼 부리고 학대하는 노예 제도는 17에서 19세기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인신매매나 인간을 가축처럼 팔아서 돈을 버는 장기매매와 비슷한 아주 나쁜 제도였죠. 하지만 그것과 달리 성경에 긍정적으로 기록된 노예 제도는 돈이나 집,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그 대신 노동력과 일을 해주는 고용관계에 훨씬 가까웠습니다.
아, 그런 거라면 지금 시대에도 돈을 받고 대신 농사를 해주거나 가수원 일을 도와주고 로임으로 곡식이나 과일을 받아오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러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구약시대 요셉의 경험과 신약시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노예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네, 인신매매로 팔려온 노예지만 주인의 살림살이 전체를 맡아서 관리하는 총무의 일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슬에 묶여있는 노예가 아니라 집안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한 달란트가 노동자의 20년 로임이라고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축처럼 취급받는 노예였다면 주인이 그렇게 많은 자신의 재산을 맡긴 채 집을 떠나 먼 곳을 다녀오지 않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학대당하는 종이나 노예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종에 대한 모습은 주인으로부터 일정 부분 권한과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오늘날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돈이나 다른 물질을 받는 계약관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업소에서 일한다면 사업소 사장과 직원의 관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성경에서 권위에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개념을 보게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하지 않겠죠? 디도서 2장 9절 10절,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18절,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요 하나, 그 자요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리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양한 권세와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나를 고용한 사장님의 말과 지시를 따라서 일을 배우고 진행해야 하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당연하고 꼭 필요한 일이죠.
네, 그렇네요. 내가 직원이 되어서 로임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일하는 곳의 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충성스럽게 일해야 하는 거니까요.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면서도 또 다른 영역에서는 내가 다른 누군가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내가 나를 지도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면 나의 아랫사람이 내 지도를 안 따라도 할 말이 없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것은 어느 한 사람만이 일방적으로 권위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진 사람도 따르는 사람을 존중하고 학대하지 말라는 거죠.
나그네가 아내에게 존중을 받고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점에서 권위가 있지만 나그네도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처럼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거네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게 당연하듯이 부모도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학대하지 않아야 하는 것과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올바른 질서를 위해서 권위를 세우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권위에 순종하는 올바른 모습은 권세를 가진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도 살펴볼까요? 신명기 24장 14절 15절, 골로새서 4장 1절,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권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권세를 나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는 자기의 권한을 엉뚱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땅 주인이 농사일을 시켜놓고 그 로임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말씀이네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하는 가게 사장이 직원들에게 로임을 안 주는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권위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실컷 일을 시켜놓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것을 죄로 여겨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그 역할에 맞는 책임 또한 요구하십니다. 큰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큰 책임이 따르는 거죠.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윗사람이 많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을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아멘.
사회적인 질서를 위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알려주고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어야 해요. 그렇게 교회 지도자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고요.
네, 교회의 어른이자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교회의 지도자로 장로라는 직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권세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배워져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인이 자기 양 떼를 목자에게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신자들을 잘 돌보라는 의미인 거네요. 교회 지도자에게 맡기신 신자들은 자신의 양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신자들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권위를 남용하지 못하겠어요.
반대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워주는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네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교회 안에는 다스리는 장로와 배워주는 장로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과 안건을 결정하는 장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로님들은 교회와 성도 전체의 의견을 듣고 그들을 대표해서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죠.
그럼 배워주는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직분일까요?
배워주는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목사라는 직분도 장로 중에 하나지만 특별히 성경 말씀을 배워주고 설교와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더 맡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장로를 배나 존경하되 말씀을 선포하고 배워주는 목사님은 더욱 존경하라고 하셨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마치 독재자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의 말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나쁜 결정들을 내렸던 거죠.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에야 하겠네요. 함부로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그렇죠.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원래의 권위를 질서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권위를 남용하면 오히려 그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만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식이나 기술을 배워주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그렇네요. 무언가를 새로 배우려면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잘 배워야 하니까요. 인생의 선배님들이 늘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먼저 경험하고 알고 있어서 배워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배워주는 선생, 교사의 권위를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6장 40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선생을 따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 권위 구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제자가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잘 성장하면 그 선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면서 배워야 하고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구약시대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어린 아들을 학교나 선생에게로 데려다주고 돌보는 역할을 맡은 종을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타가소 교원이나 유치원 교원과 같이 어린아이들이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는 것까지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몽학 선생 같다는 말은 우리가 아직 미성숙할 때 더 자랄 때까지 돌봐주는 역할이라는 건가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밥을 먹는 법, 화장실 가서 손 씻는 법과 같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을 배워줍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수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학교로 진학하려면 이전에 따르던 선생님을 떠나야 하죠.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만 율법은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간 과정의 선생과 같다는 거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율법의 본래 의미를 알려주셨잖아요. 율법이 말하던 죄인이 용서받는 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가르침을 선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율법의 규칙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칙과 법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자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제자가 스승을 전적으로 따르고 배우는 것과 비슷하네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야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권세와 권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볼까요?
네, 옛날부터 나란 일을 맡은 사람이나 주인 노릇을 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권세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종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올바르고 선한 부모라면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잘 배워주고 돌보는 것처럼 권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은 질서를 회복하신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혼란스럽고 타락한 세상에 질서를 세우려면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시고 세우셨다면 큰 잘못이 없는 한 그들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라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스승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남조선과 북조선의 신자들이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것을 존중해서 더욱 아름답고 성숙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생명의 공급자 되신 예수님께 값진 헌신을 올려드리고 있는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의의 백성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소리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을 지나면서 시력이 나빠져 안경을 썼거든요. 두 분은 지금 안경을 안 쓰고 있는 시력이 괜찮은가요?
네, 저도 안 좋다가 얼마 전에 눈 수술을 해가지고 시력 교정술 해가지고 지금은 잘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네, 지금도 넘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엔 시력이 더 나빠져서 작은 글씨를 읽을 땐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의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큰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든 안내견이든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시각장애는 삶에 큰 불편을 주는 장애인데 오늘날을 마가복음 8장의 말씀도 시각장애인, 즉 맹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온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을 배려해 주신 특이한 치료 방법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오늘 나눌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는 제자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등 많은 권능을 행한 곳이기도 합니다. 남다른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께 돌아오는 데 실패한 도성이어서 책망을 받기도 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던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이 놀라기만 할 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도성에 다시 찾아오신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마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 손에 이끌려온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영적 맹인들이 사는 마을에서 육적 맹인을 만난 것이죠. 맹인은 벳세다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암흑 속에 있지만 참된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왔으니 그에게 참 빛이 비춰질 것이 기대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신실한 친구들 이야기처럼 안 못 보는 이 맹인도 친구들이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데 이 중풍병자 치유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고 고쳐주셨지만 오늘 본문엔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맹인을 데리고 온 친구들은 믿음이 있었는데 맹인은 믿음 없이 친구들 손에 이끌려온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보게 되네요.
예,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든 없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예수님께 데려오면 나머지 일은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 그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데려오기로 힘써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비공개적으로 치유한 경우가 세 번 소개가 되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부모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할 때도 따로 데리고 나가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맹인을 치유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밀하게 치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첫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보다 이적만을 바라고 몰려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침받는 사람을 구경거리가 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친밀하게 만나 진정한 회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이니 접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치료법보다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과 대화하면서 두 단계에 걸쳐 치유한 것이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신 예수님께 맹인이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맹인의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완전하게 고침받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불완전해진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맹인은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들 손에 이끌려 왔고 자기 의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꺼번에 치유하지 않으신 것이군요.
맞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이 맹인에겐 기대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은 주님이라면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했을 것이고 치유에 대한 강한 열망이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면 맹인의 모습은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큰 이적을 보았어도 예수님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희미하게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에 맹인이 치유되어 온전하게 되었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손길에 치유되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날마다 배우고 깨달아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보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동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호수에서는 약 40km, 예루살렘에서는 약 200km 떨어진 최북단 마을로 근방엔 헬몬산이 있고 이방인들이 많은 사는 곳입니다.
이 마을의 이름이 특이합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도 들어있고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 헤롯, 빌립의 이름도 들어있네요.
맞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섞고 혼합하는 것이 익숙한 마을인데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판은 헬라어로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저것 용하다는 신은 모조리 섬기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길 가던 중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28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세 너 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 탄생 때 영아 학살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전처를 버리고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일에 대해 세례 요한이 그의 죄를 지적했고 회개를 촉구했죠.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을 존경하면서도 알량한 체면 때문에 그의 목을 베었었지요.
그렇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후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속에 살다가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불의와 그 어떤 타협을 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요 불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에게도 이런 모습이 발견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또 엘리야는 하늘의 기적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예수님도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어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었군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훨씬 넘어선 분이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꿈이요 소망인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2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훈련받고 양육받은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고백할까 매우 궁금해하셨습니다. 이것저것 섞고 혼합하게 좋아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매.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했던 위대한 고백이 여기서 등장하는군요.
맞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역사상 최초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참으로 기뻐하며 베드로를 축복하셨다 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목사님, 그런데 왜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빠져있나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마가복음에 기록한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습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러면 누구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에 대해 베드로는 솔직한 속내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수제자로서 칭찬받을 만하다며 베드로를 추켜 세웠지만 그 스스로 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나 보군요. 겸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이 정답이고 진리이지만 정작 베드로 자신은 고백 속에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있었음을 숨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기대하고 생각한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구원자, 군사적인 구원자, 힘을 가진 구원자였습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다윗의 왕국을 영광스럽게 재건할 메시아,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고통과 고난과 애통과 서름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바로 그 구원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아셨을 텐데도 그를 칭찬하고 축복해 주신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생각이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져 헛된 기대를 할 수 있기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며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31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정치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임하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진정한 승리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임을 꼭 믿으십시오.
아멘.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요 심판이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꺼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죽는 일은 제자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난받고 죽는 자를 그리스도요 구원자로 받을 수 없어서 베드로는 스승 예수를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제자가 선생을 꾸짖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인데요. 예수님의 선언에 베드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엿볼 수 있네요.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역사하지 않는데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자입니까? 내려놓으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하는데도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자입니까? 그분은 고난받는 구원자였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자입니까?
목사님의 질문들 하나하나가 나는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교회 역사상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진리가 내면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어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 동안 사탄에게 받은 유혹이 무엇입니까?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면류관, 죽음 없는 승리의 길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일, 더 정확하게는 사탄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군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가 실제로는 사탄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경고로 들립니다. 제자들처럼 혼란스러운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고백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치, 경제, 철학, 과학, 예술을 통해 만든 것들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빌립보 가랴사랴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구원자여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사람의 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이 떠오르네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베드로도 훗날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의 주이심을 세상 속에서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 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도 앞에 말씀에서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예수님이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요청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를 진정으로 따르기 원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 따라야 하는 의지적인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하며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 같은 특별히 선택된 소수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나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도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인기심은 매우 무서운 질병과도 같은 말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폴 비츠라는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라는 종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숭배하도록 유혹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며 주장하라면서 인생을 사는 것은 자기의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자기를 높이는 일은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방법처럼 말합니다.
성경은 이건 제자들이 추구할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정반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추구하라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삶과 행함에 있어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행위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부분을 내가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하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나의 몸과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라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아니오라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시는 것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나에게 풍성한 삶을 가져온다면 기뻐하고 고통을 가져오면 그것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십자가가 많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편도 나의 십자가, 말썽 피우는 자녀도 나의 십자가, 직장이나 이웃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상사나 동료도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대상들이 다 나의 십자가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으며 누구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달린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죽은 사람인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나는 죄 때문에 죽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는 꼭 짊어져야만 하는 사명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십자가도 내가 꼭 짊어져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것을 좋아할지도 모르고 억지로 견뎌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 죽음까지도 각오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은 사람의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본능대로 살고 충동대로 살고 육체를 따라 살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삶입니다. 본능의 지배를 받기 쉬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지요. 그래야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벳세다의 한 맹인은 친구들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그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두 단계에 걸쳐 치유하셨습니다.
뭔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는 주님의 치유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맹인처럼 예수님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희미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배우고 깨달아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보는 자들에게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는 가이사라 빌립보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신 후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역사상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그것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 예수님을 꾸짖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단의 길에 서 있다며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빌립보 가이사라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구원자여 내 삶의 주인이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삶과 행함에 있어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행위를 멈추는 것이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반드시 짊어져야만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각오해야 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정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으로 그 길을 능히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을 두 단계에 걸쳐 치유하신 것은 그가 주님의 치유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치유한 것임을 알려주며 우리도 날마다 배우고 깨달아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은 우상 숭배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교회 역사상 최초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으나 그것을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십자가로 이룰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일 수 없어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한 것을 알려주며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임을 알려주고 그 길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임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